오늘 요한복음 말씀 볼 텐데 4장 1절에서 26절 양이 좀 많은데 오늘은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이런 각으로 틀리지 않고 한번 같이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베리스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을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약속하시는 것을 듣는데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 한 모금에 목을 축이고 해갈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의 얘기를 보면은 인류가 이렇게 두 갈래 길로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길이 이렇게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죠. 물론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에덴에서 나오게 되면서 동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걸음이 시작이 돼요. 근데 가다 보면은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셋과 에노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첫 제단을 쌓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노아가 첫 번째 제단을 쌓는 인물로 기록이 돼요. 창세기 6장인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족보가 쭉 흘러가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의 족보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인생의 행로를 보이게 됩니다. 성이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죠. 점점 높은 성을 쌓는 것, 탑이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허무는 사건을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두 인간의 큰 행로는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형제지간의 살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살인사건도 알고 보면은 예배가 빗나간 데서 시작된 어떤 그런 출발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에 나오는 그 살인사건의 동기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이에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두 아들 형제지간에 같이 재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재물은 받고 한 사람의 재물을 안 받는 사건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으니까 첫 양, 첫 새끼의 첫 양을 재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피의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얘기들이 오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라고 하는 사람과 재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우선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은 보니까 그게 뭐 꼭 양이나 또 땅의 소산이라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를 받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큰 인간의 행로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들, 의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의롭다, 의로운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됨을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마땅히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적어도 알아보고 인정했다면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그분 앞에 재물을 드려야 그분 앞에서 믿음을 보였어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얘기와 이제 겹쳐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치 앞에 길을 뭐 신랑의 주단을 깔고 신부의 갈 길을 까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은 그 앞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누가 알아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세례 요한만 알아본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등을 빚을만 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또 점점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른바 하나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적 어떤 혁신,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이게 되니까 유대교들 지도자들은 굉장히 흥분하거나 내지는 뭐 긴장하거나 성가신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를 피해서 자꾸 예수님 제자가 더 많아진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제자도 많고 세례받겠다고 몰리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다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유대 땅 세례 요한이 있는 곳 또 예루살렘 가까운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면 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면 직선 코스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건너지 않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뭐 여행 행로였어요. 보통 남북이 이어지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지중해 해변길이 하나 있고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산중산으로 산중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편 그전엔 그게 왕의 대로라는 불리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가 있는 길인데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세 통로 중에서 예수님은 유독 사람들이 안 다니는 절대 이 유대인들은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배경이에요. 근데 왜 갔느냐고 보니까 오늘 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그 밟지 않는 그 땅에 간 목적이 도대체 그 만날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간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얻는 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능력을 베풀고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고 난 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이름난 지도자가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하셨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마리아 이 우물가의 여인은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났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찾아오면 복음이죠. 야, 그분이 오셨단다. 문 밖에 계신단다. 문 열어드려라. 그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평생 가야 인생이 해결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우물가에서 할 수 없는 대화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가 범상한 대화여서 처음에는 뭐 그냥 지나갔는 듯 물 한 잔 달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물에 관한 얘기는 곧 물과 성령의 얘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로 결론이 나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니고데모와 가장 비교되는 가장 비종교적인 한 여인을 놓고 복음을 같이 전했는데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보다도 이 가장 비천한 여인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예배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놓고 야 예배란 말이야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참 예배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그 예배를 강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평생에 가장 이렇게 그 비종교적인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죄악된 길을 걸었던 한 여인을 놓고 이 참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생각의 틀을 다 부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도 상종하지 않았고 대화하지 않았지만 남자가 여자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녀 간에 얘기 대화란 게 없었다고요. 부부지간도 잘 대화 안 했습니다. 네. 요새는 뭐 안 했다가 뭐 야단 맞겠지만 뭐 좌우지간 그렇게 대화가 귀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와 얘기를 한다? 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무슨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도 랍비가 무슨 뭐 큰 중죄인과도 같은 여인한테 말을 건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등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만 왜 이분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그건 우리가 이미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길이 오면 어쩌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예배는 이런 곳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된다. 순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속에는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예배 양식에 젖으면 은혜가 안 된다. 어떻게 이 교회는 뭐 사도 신경도 안 외우냐. 뭐 이 교회는 뭐 어떻게 해서 헌금 순서도 없냐. 그런 게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꼭 헌금 순서가 예배 중에 있어야 되냐고. 없으면 안 된대. 신학적으로 안 된대. 그런 주장들이 지금도 여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예배 드린다고 와서 자 찬송가 몇 병 몇 장을 펴라. 오늘 대표기도는 당신이 하시오. 이런 예배가 어디 있냐고 예배가. 예. 그래서 오늘 예배란 무엇이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의 계열로 확연히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을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예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달리 만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자기를 예배해도 자기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받들어도 자기는 결코 만족이 되지 않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숭배해서는 만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 디폴트가 다르니까. 디폴트 값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숭배해서 만족이 되나요? 어떤 독재자가 만족합니까? 어떤 재벌이 만족을 해요? 예. 어떤 연예인이 만족을 합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뭘 갖다 놓든 자기 자신이 거기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할 때까지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의 첫 번째 조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더 큰 존재에 복종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쩌면 항복하는 항복 행위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1인자로 내세워야 되니까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을 빚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서 어떤 형태로 모이든 충돌하지 않는 걸 보는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싸우고 다투는 것이 뭐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여자도 어쩌면 다투다가 결혼도 정식적인 결혼도 아니에요. 남자가 이때까지 다섯 명 있었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지만 정식 결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이혼 횟수는 3회예요. 3회. 그러니 이게 뭐 여섯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뭐 두세 번은 합법적으로 이혼했지만 나머지는 살다 말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오늘 왜 이렇게 짚고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뭐 물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야, 너 물 그거 지금 내 한 번 달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근데 말이야, 너 나한테 내가 물을 달라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텐데, 영원한 생수를 줄 텐데. 그때 여자 생각에 퍼뜩, 아, 그러면 목마르지 않으면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겠구만. 여자는 지금 낮 12시에 물을 들어왔어요. 여자들은 아침 일찍 들어오거나 저녁에 해질 무렵에 물을 들어다닙니다. 더워서 도저히 물동이 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에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혼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잘 알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이야말로
예배로만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을 놓고 진짜 1대1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물은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 그러면 남자는 바꾸고 바꾸고 바꿔도 목마르지 않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구걸했지만 어떤 남자가 너를 그렇게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 남자가 어디 있디? 그렇죠. 이 여자는 목이 마른 게 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목이 마른 게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 목마른 건 물 때문이 아니요 목마른 건 내가 남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목마르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목마른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데도 목이 마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까? 마찬가지, 이 여인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면 이 여인처럼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른 건 남자 때문이 아니야, 남자 때문이야. 그래서 여자는 결국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제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다 여기 말이지 그리심 산당에 가서 드려야 된다고. 당신 유대인들은 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아니요 저 산에서도 아니요 사마리아 땅도 아니요 유대인 땅도 아니요 시온산도 아니요 그리심 산도 아니요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려진다고 해서 예배가 꼭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보좌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지은 조그만 전에 와 계시겠습니까? 그래 인간이 무슨 뭐 하나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을 계신다. 여기에만 계시는 것처럼 여기 와야 예배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건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 하나님을 담기에 족합니까?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갇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야. 예배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in spirit, 성령 안에 있어야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in truth, 진리 안에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in spirit and in truth가 두 개입니까? 두 단어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죠. 성령이 곧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그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은 뭐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한번 거하기로 작정하면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나가면 예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행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이 예배 드리면 예배 손 틀듯 다 털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를 예배로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배 훈련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익숙한 예배가 되고 말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령 안에 있어야,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에 관한 여러분들의 혼란스러움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세 군데 찾아주면,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말씀은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영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이 육신을 파묻어야죠. 화장해야죠. 불에 태워야죠. 한 줌 가루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데 뭐예요? 뭐가 영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곧 영이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육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금방 죽었습니까? 내가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안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네, 한 절만 더, 14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단을 쌓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인데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다리를 다시 놓은 것입니다. 길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길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예배드리는, 아버지께 우리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예배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영어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인간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것들로 또 채워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진실로 살게 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곧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회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어떤 남편으로부터도 채워지지 않던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남편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 배우자와 이혼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 그걸 그렇게 여러 번 겪고 나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왜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났는지를 여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리신 그분이 우리 앞에 턱하니 이렇게 대면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으로 결핍한지, 무엇에 내가 중독되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는 이 길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중독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모든 이념들과 사상은 결국은 여러분 자기 존재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요, 그게 독재체제요, 그게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황제가 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형편이 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남의 밑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는 1인자가 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네. 왜 1인자가 그렇게 되려고 하겠어요? 1인자가 되면 만족합니까? 천만에요.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해요. 누가 내 자리를 노리나? 누가 내 다음인가? 자식도 불안하고 여러분 2인자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려오면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평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2023년의 목표, 아니 여러분들 일생 동안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의 무슨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것, 그분과 어떻게 보면 춤을 추는 것, 그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른 카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것,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와락 껴안아 주시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영이신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육신이면 나 껴안으면 다른 사람 못 껴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껴안는 꼴 보면 내가 또 시기하지 않겠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분은 누구든지 와락 껴안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를 껴안아 주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우리 모두를 덥석덥석 안아줘도 조금 더 좁지 않은 너른 품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아주신 분이 저분도 알아주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질투하죠.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에, 그분 자신이 영이시기에, 그분 자신이 놀라운 기쁨이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저는 춤을 추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춤추는 인생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 춤을 출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 이 게임, 저 게임, 다섯 게임, 여섯 번째 게임을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돈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투자, 저 투자,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 아무리 투자해도 만족을 모르고 인기나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이런저런 일로 명예를 끝없이 추구해도 늘 목마르고 허전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여 우리는 누구나 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존재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각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 한 모금 마시면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생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목마르지 않은 인생, 끝까지 주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예배에 관한 질문인데 사실 저도 이 질문 받으면서 좀 철렁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 피곤해서 졸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주님께서도 피곤해서 고물가에서 주무셨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물가 여인을 만날 때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잠깐 쉬시다가 만났고, 또 그분은 뭐 우리가 뭐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 조금 걷고 피곤해하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 덜 온화하고 감정의 기복이 없는 그런 평상심으로 늘 사람을 대해야지 뭐 우리처럼 화를 내고 울고 웃고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성을 그대로 입으셨다고 말할 때 그분은 인간 예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뭐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형편을 다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도 알고 기도하다가 조는 것도 알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잠들어도 그분께서는 이불을 덮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맞습니까?
저 옛날에 저기 목사 되기 전에요.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하면 제일 뒤에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설교를 싹 하시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근데 하여튼 제가 졸면 저희 교회 형들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 집사 봐라. 저렇게 피곤한데도 저기 앉아서 성가대 하는 게 넌 뭐하냐. 그러면서 이게 참...
목사의 아들은 늘 특권층이더만 뭐.
제가 말하면서 저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목사님 두 아들님도 목사의 아들 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안 보잖아요.
참고로 목사님 손주도 저 모태 신앙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 없다 그랬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냥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네. 못해서부터 신앙을 가진 건 아니에요.
네.
언젠가 만나겠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뭐 남보다도 좀 유리한 입장이다 뿐이지.
네.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 오늘 이제 이혼한 여성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한 후에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힘들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대원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혼이 자주 있는 일이라 크게 죄로 여기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혼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주님의 일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주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혼을 죄라고 말하면 이혼 안 하고 딴짓하는 건 더 죄죠. 예. 뭐 깨끗하게 이혼하고 깨끗하게 지내는 게 낫지 이혼 안 하고 말이죠. 여기 집적 저기 집적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더 죄죠. 저는 뭐 이혼 안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또 불신자 남편을 전도할 마음으로 결혼했으면 끝까지 전도가 됐으면 좋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혼했다가 하더라도 그걸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원래 그 허락 안 한 결혼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 혼자서 뭐 좋아서 결혼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뭐 허락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큰 틀에서 허락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다섯 남자를 갈아치울 동안 일찍 찾아가서 좀 말리지. 여섯 번째 남자로 살 때 이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게 그분의 사랑하는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섯 남자 갈아치울 때까지 기다리냐는 말이에요. 부모도 못 기다릴 일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선은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 제가 습관이 돼서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곤란하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라고 할지라도 반복되는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반복될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실히 돌이키면 더 좋지만 우리가 다시 죄로 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 쉽지 않은 이 현실이지만
네.
이혼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잘 이 맥락을 가지고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지 오늘 듣고 나서 조 목사님 이혼해도 된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신 거죠, 목사님.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재판관입니까?
하긴 저도 그 신학교에 원서를 낼 때 신학교 원서에 그런 그 자기 인생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도록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한 사실이나 아니면 이혼을 했으면 그걸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동성애자도 신학교 가요. 정말 커밍아웃하고 자기 다시 예수님 만나서 나 이제 더 이상 뭐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 문신하고도 와요.
착각.
네네. 문신자들한테 전도하려면 그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예, 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 하마터면 이걸 읽을 뻔했어요. 오늘은 질문이 잘 안 오네요. 교회에 대한 질문만 오고. 아, 여러분 요 대목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유튜브에 수많은 예배 중 베이직 교회를 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제 갈급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목사님을 제 남편으로 삼는 것일까요? 아니 제가 이거 미리 좀 봤어야 되는데 네.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해갈이잖아요. 이렇게 목마름을 네. 해소하는 건데 또 교회 공동체 시스템도 사실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은 도구이지 않을까요? 질문을 다 읽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우리는 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각자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가 설정하는 이유는 가장 그게 친밀하고 가장 그게 성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죠, 뭐. 정말 신랑 신부 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그러지만 나는 친구의 기쁨, 들러리의 기쁨을 나는 어쩌지 못한다. 그 신부를 갖다가 신랑에게 인도하는 기쁨이 저의 기쁨이지. 제가 여러분을 가로치면 내가 뭐 이게 뭐라 유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목사가 이렇게 유괴하면 안 돼요.
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거룩해져서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생애나 믿음의 삶이 시작되도록 돕는 존재지. 여러분들을 뭐 우리가 뭐 가로채가지고 뭐 양털 깎아 먹고 양젖 짜 먹고 양떼 고기 팔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지. 목사를 따라가면 목사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족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목사님, 그 하여튼 우리는 목자가 아니다.
네. 우리는 뭐 목자,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싫어집니다. 남들이 나를 세워 사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세우고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삶을 삽니다.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 말씀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표현이 참 우리가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조금 사랑하면 막 얽혀가지고 막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에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웃의 필요를 대신 알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실망하거나 할 거 없습니다. 너무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 거죠.
네.
그냥 사랑하면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리 실수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줄 뿐이죠. 그 기다림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언젠가는 회복돼서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거듭 태어나면 갓난아이로 거듭 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쭉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믿음이 빚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언젠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잘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너도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어떤 그 반응에 대한 기대, 우리가 정한 어떤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면 속상하고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 반응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만 선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책임질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걸 기대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기대가 너무 커서 상처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까닭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선 그 자체가 보상이지 선행으로 인한 리스폰스가 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믿음 자체가 보상입니다. 구원 자체가 보상이에요. 구원이 상급입니다. 더 이상의 상급은 없어요. 네.
저는 한편 이런 적용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골로새서 말씀에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 힘을 얻어 주께 하듯 해라라는 말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한테 어떻게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주께 하듯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한 게 돼서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 우리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주님께 한 일로 하고 정리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면 굳이 모여서 순서 지키며 예배 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 대답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중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유월절, 오순절, 뭐 맥추절 1년에 3번이에요 주로. 절기 3번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주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매주 와서 10년간 다녀도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 보면 저는 경악스러울 뿐이에요. 어떻게 10년, 2, 3년을 매주 왔다 가는데 하나도 안 변해. 아니 자세히 보면 더 나빠졌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에 익숙해졌을 뿐이지 예배가 그렇게 간단하죠. 예배는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죽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전부 종교 행위를 자꾸 예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종교 행위만 했지 언제 예배 드렸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지 내 마음이 나하고 천리말리 멀었지 나하고 마음이 합쳐진 적이 있니?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기도 안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에서 말씀이요. 재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와서 번재물 태우는 거 냄새도 맡기 싫다. 요새 같은 뭐라 그래? 너희들 11조 하지 마라. 그 떼묻은 돈 나 싫다. 너희들 절기 헌금 가져오지 마라.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제물 걱정하지 마라. 이제 제물 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 당신 자신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종교 의식이나 무슨 이런 관행에 묶이지 않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에서 너희들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야. 성전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와서 싸그리 다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 이제 제사장 이 도적들 다 없을 거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더 이상의 제사장은 이제 없어. 예. 너희들이 직접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전 휘장,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성소와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아무나 들어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헌금 가져올 거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더 이상 헌금은 필요 없다는 말이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의 재물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재물은 연납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값은, 죄의 값은 치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종교 의식과 종교 제도를 다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기독교 창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이에요. 그게 왜 종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할 때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또 질문.
예배는 그러나 혼자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릴 때 오는 기쁨을 맛보는 거죠. 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정 예배라든지 소그룹 예배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예배도 동일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네. 단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고 그분이 안 계시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리고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확인이 되는 열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 혹은 그런 삶을 공동체로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처럼 모이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잔치란 말이에요. 모여서 네, 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런 성찬을 나누고 그거 그냥 기뻐서 그냥 모인 거죠. 예. 그게 그 예배의 형식이 있었냐고. 무슨 강단이 있기를 합니까? 무슨 제사장이 가운을 입었습니까? 무슨 뭐 특별히 정해진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각자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애찬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으로 만들어서 또 그걸 하고 있을 뿐이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의식에 그 절차에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임재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한 스피릿 안에 한 믿음 안에 한 사랑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지만 혼자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in spirit이면 in truth면 진리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뭐 온 인류와 함께 드려도 예배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 지금도 이 천상에 울려 퍼질 그 보좌와 그 24장로와 그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함께 부를 그 하모니가 지금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그려지고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거룩한 흰옷 입고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거는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이 빛이세요. 더 이상의 성전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가 교회에 가자 가자 해서 교회에 억지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사정이 생겨서 안 나가다 보니 신앙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앙심이 떨어진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답답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답답함에 답하는 코너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답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로고스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신앙은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이상 좋은 신앙은 가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뭐 식욕이 없어도 하루에 한 끼만으로는 지탱이 안 되듯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영이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요즘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잘 읽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목사님께서 제일 잘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와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카르마, 업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카르마는 뭐 대책이 없는 것이죠. 카르마는 한 번 지은 축적된 카르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카르마를 피로 씻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걸 택하는 자의 본인이 결정이 달린 것이죠.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영원히 안고 갈 것이냐, 그래서 윤회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영원히 윤회라가 말이 좋아서 영원히 윤회지, 갈 곳이 없어서 영원히 방황하는 게 윤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낼 것이다.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명상하다가 영원히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윤회라는 그런 것들을 믿고 오랫동안 수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길만 바로 잡히면은 그냥 쑥 들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요한복음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한편 그냥 제가 이 복음을 믿는 이유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지금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윤회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인간의 삶은 일회적이고 이후로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믿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역사의 사건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 뉴스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하는 태도도 한번 좀 어머님은 권사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성경을 안 읽으십니다. 당신은 예전에 다 읽으셨다고 하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 제안하는 걸 기분 나빠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성경을 읽으면 더 좋지만 어르신데 뭐 눈도 좀 나쁘고 뭐 못 읽더라도 저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봐요. 설교를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듯이 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설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은 모든 게 사랑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도 사랑해드리고 사랑하다가 그냥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다가 같이 성경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안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 목회를 평생 돕고 이제 계시지만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읽은 댔더니 아니래요. 똑같이 읽으신대요. 저를 위해서도 석장, 아들을 위해서도 석장. 아 정말 감동이죠. 남의 자식을 위해서도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근데 어쨌건 사랑하면은 여러분 아낌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돈을 베풀어야 베푸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하기를 원하면서 성경 한 절 읽어도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고 그게 헌신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꼭 가서 봉사하는 것만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성경 안 읽기 때문에 어머니 몫으로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드리세요. 어머님 대신 읽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예쁘게 받으실지 저는 모른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머님이 굳이 그걸 교정을 해주신 이유는 나도 베이직 교회 예배에 같이 영상으로 참여한다는 은근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머님이 순서는 확실히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베이직 교회와 조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읽는다. 똑같은 분량으로 읽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을 자꾸 성경을 안 읽는다고 어머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위해서 같이 읽어드리는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성경 읽다가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성경을 쭉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너한테 꼭 이 한 절만은 보내고 싶구나. 그렇게 하면은 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어느 날 아들도 성경 읽는 아들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이 영광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는 아주 다르신 구별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옛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길 되신 중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제는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장막을 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예배자라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